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되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음 뒤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갈등과 또한 내 쫓겨나는 이와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한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담겨진 이 인간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할 때, 간혹 우리가 이 인물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느라고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참 아브라함이 불쌍하다, 사라가 너무했다, 하갈이 불쌍하다,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결론을 잘 여러분들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21장 이전 20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게 너무나도 긴박하고 위험했던 장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라가 풀려나게 되는데, 오늘 이 21장 1절의 시작은 이 사라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풀려난 사라가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했는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그에게 후손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길고 긴 세월, 약 25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 1절에서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위험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간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반드시 약속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고, 기한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조차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한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는 약 90세입니다. 이 90세의 나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잉태하여 낳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녀가 생긴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생기고 그 아이를 배에 품고 이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건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사라의 건강도 지키셨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지키셨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이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때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그 성취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정말 온 세상이 밝아 보였을 겁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그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의 이름처럼 이 가정 안에는 웃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6절에도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인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들으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아내가 여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건 곧 그 여자의 그 정체성과도 연결된 일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의 그 말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뭐라고 등장하느냐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지금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그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서 사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 보내면서 드디어 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사라가 가지고 있던 사라가 얻게 되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내 듣는 자와 내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있던 나의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막 기쁨에 넘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사라에게 일어난 이 은혜를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나또다 하니라. 아멘.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사라는 이로 인해서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고백 속에 미묘한 어떤 감정 하나가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젖먹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담겨진 미묘한 감정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라의 마음이 담겨졌다라는 것이죠. 분명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언약의 자손을 출산하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기쁜 것이 사실인데 이 자녀가 너무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자녀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은혜를 내가 움켜쥐기 시작한 겁니다. 행여나 그 은혜를 놓칠까봐 행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아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이 그저 기쁨에 찬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7절의 고백이 이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집안에서 이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잔치 가운데 사라가 이 은혜를 움켜쥐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불안과 불편한 감정들이 어떤 갈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보니까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유식이나 여러 가지 이 갓난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잘 발달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아이가 젖을 무사히 떼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이가 이제 안정기에 이르렀다라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잔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젖대던 시기에 이제 이 집안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이 잔치날에 사라가 한 가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의 여종, 그러나 분명 성경에서는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놀리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 그 놀린 것이 조롱인지 비난인지 아니면 진짜 그저 놀아주는 것이었는지 공격성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아이를 웃게 만들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을 떼는 나이는 그 당시 나이로 약 3세에서 4세 사이였고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 14살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상의 나이인 거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 형제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웃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아줬을 수도 있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어떻게 조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했을 때 사라의 눈에는 이게 그저 아이들, 그저 형제들의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한순간의 장난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눈에는 그것이 장차 이 미래에 펼쳐질 일들, 저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기업을 나누어 갖게 될 것,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을 상속해야 될 것들을 나누어 갖게 될 것과 그리고 지금 본처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여종의 아들이 먼저 장성해서 이삭을 어떤 놀리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아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그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사라의 요청은 그저 한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 이삭, 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손으로 움켜쥐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라를 휩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 현실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청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요동쳤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불안했던 사라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진 아브라함이 지금 매우 근심되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저히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라의 선택, 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매우 근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사라가 말한 대로 들어주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말한 대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나가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음식과 마실 물을 주고 광야로 내쫓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아브라함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했고요. 너무 흔들렸고요. 사라의 말대로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내쫓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명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전까지 매우 근심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어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굳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매우 근심한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 마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좀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의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믿음 없던 시기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겨납니까? 일단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래, 일단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상황에서도 매우 근심하였지만 아침 일찍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였지만 결단하여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는 기쁨이 넘쳐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의 이름에 걸맞게 웃음도 넘쳐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서는 불안한 가운데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정 안에는 갈등과 불편한 마음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만족해서 이후로 평안한 삶을,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라. 저들의 연약함,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야 되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꿋꿋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 씨가 너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오히려 언약을 굳건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과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저 멀리에 두고 하갈이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찾고 그들이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라의 그 불편한 그 사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막 근심하는 중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을 쫓아가셔서 그 광야 속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언약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선택받게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배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로 이루어지는 큰 민족, 그리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언약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사라의 연약함, 은혜를 움켜쥐고자 하는 사라의 욕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갈등, 순종하고 싶지 않아 했던 마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나에게서 머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세상적으로 내가 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던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사람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더 내 은혜를 받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라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죄성의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를 뒤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뒤덮으시는 그 거대한 손길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는 이기적이고 또는 그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체 없이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를 내가 움켜쥐고 내 안에서만 멈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비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단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